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영들 주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 성경에는 신약성경 152페이지인데 사셔서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오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아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여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은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좋은 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아를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 위에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6장 그 전반부에서 6장이 굉장히 깁니다. 71절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으로 이제 몇 번에 나눠서 할 텐데 21절까지 여기는 그 5천 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똑같이 다 이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그 5천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 중에서 가장 인파가 많이 모인 그러한 곳에서 하신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신 그 베푸신 기적들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동참한 사들입니다. 자, 거기 먼저 이제 1절부터 그 4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떡 다섯 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두 개로 시작되는 그 기적의 백그라운드가 기적을 베풀기 전에 그 기적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여기에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는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거기서 그 바다 건너편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그 바다 이쪽 편에 와서 있었는데 이제 그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제 건너가신 것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그를 따르고 다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라. 아픈 사람들 많이 치유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따라다니고 또병 치료받는 것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또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아픔을 또 치유받고 또 그런 거 치유받는 구경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보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저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는 것을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더라 그랬어요. 그냥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얘기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오지 않는 이제 그런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하나님 백성들의 영원한 고향이고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여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가지 못합니다. 가기 싫다는 거이 땅이 좋다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가주도록 갖도록 이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픈 사람들을 그 치유를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 12절에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그 이들에게 때가 돼서 저녁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줍시다. 먹을 것을 주게 하소서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을 여기서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병도 고치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지금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5천 명. 근데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거기 남자들의 수요가 5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인들이 포함이 안 됐고 아이들이 포함이 안 됐는데 여자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거의 한 2만 명 이상 내지 한 2만 5천 명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그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른다라고 했어요. 산에. 예, 산은 그 높은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산이 없어요. 그 산이 예, 그 무슨 언덕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덕을 여기서 항상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언덕 호수 갈릴리 호수 근처의 언덕에 이제 가서 거기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그 가파른 산이 아니라 그 언덕 같은 곳에 그런 데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홀로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그 하나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대화하실 때 그때 꼭 혼자서 산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9절에도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서 거기 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10명을 뽑기 전에 주님께서 산에 가셔서 그 언덕에 가셔서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버지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 12명을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유월절이면은 율법에 의해서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에 그 희생 제물들을 갖다 바치고 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가요. 그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이번에는 유월절에 안 가시고 갈릴리에 남아있나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서편에서 거기서 지금 그 사람들 가리키고 그 다음에 병자들 고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유월절을 거기서 지키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잡고 하지 그렇게 않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이유는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또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순종하고 또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그 여행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 모슬렘들이 1년에 자기 평생에 몇 번 그 메카에 가서 순례를 행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1년에 남자들은 적어도 세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마다 유월절과 그다음에 오순절과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요번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남아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월절의 그 절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각 집마다 집에 그 문 지방하고 문틀에 거기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다 뿌려서 그래서 그 집에 장자가 죽지 않도록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짐을 싸들고 그리고 그 바쁘게 그 애국을 떠나는 그것을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을 했죠. 그 어린 양 죽음으로 그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그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대신 이번에는 갈릴리 주에 남아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런데 오병이 뭐예요? 보리떡 5개, 이 떡, 생명의 떡. 그걸 이제 우리가 요담하고 담담번에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그 생명의 떡을 먹죠.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이번에 암암리에 그 많은 백성들에게 2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유월절에 너희들이 남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양을 잡아서 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오지만은 사실은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부터 그 7절을 보면은 큰 무리에 이제 떡을 먹이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지금 때가 그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2만 명, 2만 5천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좀 많겠어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줄을 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을 낮에부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덧 해가 지고 껌껌해지고 그렇게 됐죠. 예,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아마 이거 주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옆에서 그 빌립에게 어디 먹을 거 있나 알아봐라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이 똑똑한 사람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적어도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 젊은 남자, 건장한 남자의 하루 품값이 그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한 데나리온 쉽게 우리가 계산해서 지금 젊은 사람 멕시칸들 저 길거리 사는 사람 데려다가 일시키면 하루에 50불 정도는 줘야 돼요. 50달러.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지금 이걸 200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은 적어도 10,000불입니다. 10,000달러. 이만 달러어치의 떡을 사서 그래서 먹여도 이게 부족하다라고 빌립이 계산을 빨리 해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안드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이그 제자 두 사람이 머리는 빨리 돌아가는데 전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빌립은 처음부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안드레는 모인 사람들 중에서 어린아이가 여기 지금 어린아이라고 그랬는데 이그 원래 원어를 보면은 파이다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썼어요. 파이다론이라는 얘기는 아주 어린 아주 little boy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물고기는 옵사리아라고 하는 그 원어를 썼는데 이것은 소금에 절인 그 자반 생선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리떡은 알토스 크리디노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보리가루 혹은 물하고 반죽을 해서 마치 우리 빈대떡처럼 이거를 만드는 이런 것을 그 보리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다섯 개 하고 그 다음에 그 소금 뿌려서 말린 생선 이것이 두 마리가 있다라고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거기 그 10절에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을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두 사람 다 빌립과 안드레가 별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그 잔디가 있는데 그 잔디에 다 둥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한 30명, 50명씩 둥그렇게 앉아서 쭉 그 넓은 들에 이제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2만 명 내지 한 2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다 둥그렇게 해서 앉아놓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11절에 보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을 주님께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세요. 그 우리 주님께서 그 가난하고 그 다음에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가난한 자, 그 배고픈 자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느냐 하면은 떡을 가지고 그 떡 다섯 개하고 그다음에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다라고 했어요. 축사. 축사는 그는 하나님 앞에 블레싱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랍비들이 그 유대인 전통에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이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면은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떡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세상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Blessed are you, Jehovah, our God, King of the world, who causes to come down the bread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주시는 만왕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그 바켓을 그 떡 담은 쟁반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주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막 자꾸 이제 떡과 이제 그 생선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거기서부터 기적이 내려 생겨오는 거예요. 기적이.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생명의 떡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이게 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지? 이게 어떻게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막 생선하고 떡이 막 생기지? 하고 그 떡하고 그 다음에 생선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만드는 그 기적을 만드는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초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 생명의 떡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한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지금 2만 명, 2만 5천 명을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다 배가 부르게 풍족하게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다가 남은 것들을 다 거뒀는데 바켓으로 그 바스켓으로 12개가 가득 차고도 또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은 무한대의 기적이에요. 무한대의 기적.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 끌고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그 60만 명의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60만 명. 근데 그때에도 그 여자들이 카운트가 안 되고 아이들이 카운트가 안 됐어요. 노약자들이 카운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때 나온 사람들이 적어도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된다고 했어요. 200만 내지 300만의 그 많은 군중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그 다음에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메추리요. 하루에 세 끼를 그렇게 먹이셨어요. 여긴 지금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였는데 2만명 내지 2만 5천명을 이제 전체를 다 먹이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주님께서 먹이실 때는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을 매일같이 먹이셨어요. 매일같이. 큰 군대에 취사, 매일 그 군인들을 밥을 먹이는 이 취사 담당하는 그 장교가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만 200만 명, 200만 명 정도의 음식을 하루 세 끼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계산한다면 그 당시에 지금 그 화차로 그 기차 화차 있죠. 거기에 20대 분량의 그 식량을 매일 그걸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 그만큼 가져와야만 그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똑같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지금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그 배고픈 거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에게 떡하고 그 다음에 그 생선을 주고서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열두 광주를 남은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불리 먹었지? 내가 이것을 만드는 주인공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을 먹였던 것도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암암리에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아유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었네. 그 기적을 한번 또 세웠구나. 이렇게 하고서 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요한복음에서 계속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하면은 그 출애굽기 때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도 나고 지금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만 5천 명 그다음에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다음에 열두 광주에 남게 한 것도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배우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의 메인 테마가 바로 요한복음의 이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 기적의 그 뒤에 숨겨진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기적을 우리는 전부 다 좋아하죠. 기적 너무나 좋은 기적. 이 기적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보리떡 다섯 개하고 생선 두 마리 이것이 어린아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대로 보리떡 다섯 개하고 생선 두 마리 아니면은 이것을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으면은 제자들도 역시 보리떡 다섯 개하고 그 다음에 생선 두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손에 이것이 옮겨지니까 예수님 손으로 이것이 옮겨지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다시 이제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이게 엄청난 기적으로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라고 그래요. 나에게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면은 너희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쳐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것이 들려졌을 때 그때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그 질병, 우리의 그 병, 이것도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면은, 그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서 기적을 나타냅니다. 기적. 우리의 건강.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그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올 때 이것이 나에게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에게 통해서 예수님에게 갔다가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는 그것이 변화된 것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돈, 물질 이건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그게 그 오병이어 $5 그 다음에 $20 $25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계속 $25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 붙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이 나에게 오면은 그랬더니 이것이 실컷 쓰고 나서 그 다음에 12 바스켓에 아직도 이게 가득 찬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성경 구절들이 지금 다 이거 찾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0절 그 다음에 33절 우리가 잘 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더해지라고 주님의 약속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한번 그에게 통해서 다시 들어갔다 주님의 축복으로 그 다음에 다시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변화돼서 기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올려드려. 그게 뭐예요?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무슨 일인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면은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면은 그것이 기적으로 나에게 오는 겁니다. 전에 조금만 해도 전에는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하고 항상 잠이 안 오고 그랬었는데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맡겨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다시 올 때에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나에게는 평안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내 질병이나 그 다음에 내 생각이나 내 돈이나 그렇게 아끼는 돈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에게 드렸더니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경험한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건데 거기서 그냥 감싸 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계속 오병이어가 내 손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섯 떡이 여섯 개가 되지도 않고 계속 다섯 개로 가 있다가 나중에 곰팡이가 나서 다 버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말씀 순종 아멘 하지만 그 다음에 돌아서서 그냥 내가 그대로 꼭 쥐고서 내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흘러들어가면 이것이 그 다음에는 기적으로 변한다. 이것을 Jesus Factor라고 그래요. Jesus Factor.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연결이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이 멀티플라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모든 기적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예. 모든 기적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또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 기적이 나한테 와서 그래서 이 기적을 내가 체험했어. 내가 몸도 나았고 내가 사업도 잘 되고 아주 다 모든 게 다 풍성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게 지금 몸이 다 나았고 그 다음에 내가 돈 많이 버는거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데 그러면은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똑바로 보게 하신 것이 그 기적, 그 기프트 이것을 중심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만들어주시는 그 기버, 크리에이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만들어주는 그 기적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것을 우리가 먹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더 감사할 것은 바로 그것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그에게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적 스토리 그거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깨달았다. 아, 이 바로 기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올려드려야만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올 때 이것이 기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 그 25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사람들이 그 많은 그 피조물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큰 조각물들을 뭐 그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치가 너무나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기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디 가서 관광 가서 너무나 좋다고 해서 사진 찍기에 다 뭐 너무 바쁘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광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싹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달려져야 돼. 우리는 이것을 만드시고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안 나와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아라. 이제 앞으로는 이게 참 아름답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아름답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먹고서 그다음에 먹고 나서 툴툴 다 버리고 쓰레기처럼 다 길거리에서 버리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제자를 통해서 거두라고 그러십니다. 거두 버리지 말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다 모아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을 함부로 그렇게 그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해요.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가면서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받기로 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는 한참 멀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것을 그 세이브하고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14절 15절을 보면은 거기 아주 재미있는 그 반응이 나옵니다. 기적 후에 그 사람들의 반응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the prophet 신명기 18장 15절에도 있고 18절에도 있습니다. 그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절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 같은 그러한 그 선지자, 프로페서를 내가 나중에 세울 텐데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 2만 명, 2만 5천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거 참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여기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지금 2만 명, 2만 5천 명, 3만 명 마치 그 대모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합시다, 예수를 우리 대통령으로 합시다 하고 그리고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따라서 와서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고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입으시고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의 감정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같이 휩쓸리면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돈을 풀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해서 나를 높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광고를 엄청 하고 우리 그 다음에 목사님이 최고야 하고서 막 그냥 광고하고 텔레비전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억지로 이렇게 저 스마일을 해가면서 사진들을 찍고 해서 이것을 신문에 내는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을 국무총리로 세웁시다, 대통령으로 세웁시다 하고 쫙 보면은 그것을 싫다고 할 그러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께 혼자 나갔어요. 아버지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세요. 나로 하여금 겸손해서 내가 이런 것을 사람들의 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내가 욕심을 떠나게 해주세요. 내가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그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아마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산에 홀로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기도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이제 높이려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런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은 다 내 것이 되리라라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지금 이 시내 여기는 이 뉴욕 이 시내 로스앤젤레스 이 시내 여기 얼마나 이 큰 도시인데 나한테 절하면은 나하고 같이 손 붙잡고 이러면은 그러면 내가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되게 해줄게. 종교 지도자가 되게 해줄게. 그리고 여기에 주지사 대통령이 되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라고 사탄이 예수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다시 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에게 너 십자가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잘해보자. 비즈니스 잘 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아 저리 가라라고 글을 외쳤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 우리가 섬기라 라고 그 말씀으로 사탄을 쫓았어요.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종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돈을 엄청 쏟아가면서 거기 감투 쓰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의 현대 목사님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미 십자가에 고통을 다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들로, 왕들 중에 왕으로 그렇게 오세요. 심판주 중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기 각 나라의 대법원 판사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이것이 안 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들을 다 피해서 혼자서 이제 산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신앙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대야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고 돈 잘 벌고 잘 살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종교를 잘못했어요. 가서 저 무당들한테 가서 구타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그런 쪽으로 한 것이 아마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이 세상에서의 영광보다는 하늘나라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더 사모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더 하나 옆에 인정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칭찬받는 그런 자가 되어있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기서 안개 같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잠깐 내가 편하고 또 내가 더 유명해지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건 정말 큰 실패입니다. 실패.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이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 더 겸손해져라는 겁니다. 혼자서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크게 우리가 고생하고 실패하고 또 내 구원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조심해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 true Christian의 example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6절서부터 21절까지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또 기적을 베푸신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 마태복음 14장 23절에 거기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그럼 이제 집으로 가자 배 타고 집으로 가자 해서 배를 타고 오는 그 중간쯤 해서 그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서 이제 그 강한 바람과 큰 파도를 만납니다. 그랬을 때 그 12명의 제자들이 큰일 났다 하라고 이제 그 파도와 그 다음에 바람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두려워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봤더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그 걸어오시는 것을 밤중에 휘끗휘끗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랬더니 이게 유령인가 하면서 더 두려워져. 이 그 가뜩이나 이제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런 데다가 이제 그 웬 휘끗지끗한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더 두려워서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It is I. Do not be afraid. 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여기 그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 위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지금 배가 갈릴리 한 중반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무서워서 막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면서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기뻐서 예수님께서 배 안에 올라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 안에 올라오셔서 했더니 거기서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까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고 했어요. 어느새 배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배에서 떠났을 때는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태풍이셨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배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머지 그 반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평안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의 그 Jesus Factor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게 그 평강하게 된 겁니다. 그 폭풍이 이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태풍이 다가올 때, 태풍이 불어올 때, 또 나에게 그 주위의 환경에 굉장한 바람과 파도가 쳐서 정말 금방 쓰러지고 엎어질 것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물에 쓸려서 물에 빠져서 내가 거기서 허덕거리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빨리 내 배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주님과 그 같이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와 여기 함께 한다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이 모든 주위에 있는 환경에 그 태풍과 풍파를 주님께서 잠잠케 해주신다는 그 기적을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시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러한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적을 만들어 주셔. 그래서 이 기적을 받아먹는 걸 이걸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그 기적을 베푸는 그 기적을 만드는 그러한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너희들이 너희 마음속에 모시고 붙들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풍파가 순식간에 이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그 1절부터 21절에서 그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배웠으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서 끝나고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이제 내 그 배 안에서 주님과 함께 모시고 할 때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이 다 없어지고 늘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감사로 그리고 이것이 기쁨으로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주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물 위를 걸으셨던 그 기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저희들이 이제 분명히 그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주시는 그 기적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우리들이 더 성숙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영광보다도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서 그래서 주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고 나는 더 낮아지는 그러한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